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앞에는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네, 생물학 논문부터 컴퓨터 공학의 역사, 그리고 2026년 2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최첨단 인공지능 트렌드까지 와우르는 엄청난 문헌들이죠.
맞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파헤쳐보죠.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꽤 야심차입니다.
전혀 달라 보이는 세 가지 주제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니까요.
네네. 원숭이들의 복잡한 사회적 정치, 초창기 컴퓨터 진공관이 뿜어내던 그 뜨거운 열기, 그리고 우리 눈앞에 등장한 최신 AI 모델인 클로드 4.6까지.
이 세 가지가 결국 지능과 진화라는 하나의 거대한 지도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험하는 것이죠.
정치자님, 오늘 다룰 이야기들은 우리가 지능에 대해 가졌던 기종의 상식을 꽤 흥미롭게 뒤흔들어 놓을 테니까요. 꼭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파트부터 가볼까요?
우리가 다룰 자료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는 바로 지능은 환경의 질문에 대한 진화적 대답이라는 점입니다.
환경의 질문이요?
네, 흔히 우리는 지능을 인간을 정점으로 하는 단일한 사다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래에는 하등동물이 있고 맨 위에는 인간이 있다는 식으로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죠.
하지만 제공된 첫 번째 자료들을 보면 지능은 목적지가 하나인 사다리가 절대 아닙니다. 서식지와 생존 방식에 의해 형성된 매우 다양한 지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 사다리가 아니라 지도다. 특히 육지와 바다라는 전혀 다른 물리적 환경이 어떻게 각기 다른 인지 능력을 발달시켰는지 추적하는 과정이 정말 진화의 경이로움 그 자체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육상 생물들이 생존을 위해 발달시킨 이른바 육상 툴킷, 그러니까 육지용 생존 도구 모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중력을 이겨내며 물리적인 공간을 탐색하고 무리지어 살면서 복잡한 사회적 계층을 형성하고 나아가 공감 능력까지 갖춰야만 육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내용이죠.
정확합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동물들의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들여다보면 이 툴킷이 얼마나 정교하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원숭이들의 세계만 봐도 완전 소름 돋아요. 그들이 유지하는 사회적 정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원숭이 무리 내의 서열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 뭐 덩치나 근력으로만 정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끊임없이 타인의 감정을 읽고 막 교묘하게 속임수까지 쓴다면서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원숭이가 저렇게 반응할 것이다 라는 고도의 인과관계 이해가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와.
더 놀라운 건 이들의 지능이 개체 수준에 머물지 않고 문화의 대물림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 짧은 꼬리 원숭이 연구 말씀이시군요. 흙 묻은 고구마를 바닷물에 쐬서 먹는 거.
네네. 짠맛으로 간을 맞추는 동시에 흙을 털어내는 이 혁신적인 행동이 단순히 한 마리 유행으로 안 끝났죠?
다음 세대로 쫙 전수되면서 하나의 구체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잖아요. 게다가 거유를 보고 자신을 인식하는 자기 객관화 능력까지 보여주고요.
지능이 선천적인 본능을 넘어서 후천적으로 학습되고 전승되는 강력한 시스템임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쥐에 대한 연구 결과도 진짜 놀라웠어요. 쥐가 단순히 미로를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니라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을 쓴다면서요.
쥐가 생존을 위해 그리는 뇌 속의 지도가 엄청나거든요. 시력이 썩 좋지 않은 대신 후각과 촉각만으로 머릿속에 완벽한 3D 지도를 실시간으로 그립니다.
실시간 3D 렌더링을 뇌 안에서 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단 한 번의 고통스러운 경험만으로도 완벽히 학습해서 위험을 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 메타인지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풀기 전에 내가 이걸 풀 수 있을까 하고 자신의 능력을 먼저 판단하는 메타인지가 관찰되었어요.
자신이 아는 것을 아는 능력. 쥐한테 그런 게 있다니 진짜 충격적인데요.
그런데 더 감동적인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아, 그 이타주의 실험이요. 투명한 튜브 안에 동료쥐를 가둬두고 밖에 있는 쥐에게 달콤한 초콜릿 같은 보상을 제공한 실험 말이죠.
네. 놀랍게도 쥐들이 자기가 확실히 먹을 수 있는 초콜릿을 포기하고 갇혀있는 동료를 먼저 구출하는 선택을 했죠.
다수와 함께 생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식욕 채우기보다 공감과 연대가 훨씬 유리하다는 걸 진화 과정에서 깨우친 겁니다. 소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완전 비슷한 맥락이더라고요. 수년 동안 다른 소나 사람 얼굴을 기억하고 깊은 유대를 맺는다면서요.
그리고 아주 복잡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소의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생리학적 지표도 발견됐습니다.
와, 문제를 풀고 유레카의 기쁨을 느끼는 소라니. 청취자 여러분, 평소에 쥐나 소를 볼 때 이런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동물도 지적 성취감을 느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생물학적 지능이 생존이라는 목표 아래 얼마나 경이롭게 진화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유기체들이 빚어낸 생물학적인 뇌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계산 인프라로 화제를 전환해보죠.
네, 스위치의 진화 파트군요.
컴퓨팅의 역사는 결국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전기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통제할 것인가를 향해 달려왔잖아요.
이 부분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건 단순히 발명품의 역사가 아닙니다. 극단적인 압축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압축이요?
네. 더 좁은 물리적 공간에 더 많은 스위치를 넣어서 계산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정이었죠. 1800년대의 찰스 베비지의 기계식 컴퓨터 시대를 떠올려보세요.
아, 그 황동으로 만든 수천 개의 톱니바퀴. 크랭크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계산을 하던 기계 말이죠.
디자인은 참 아름다웠지만 이 물리적인 스위치에는 아주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쇳덩어리들이 부딪히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고 관성이 작용했겠죠.
맞습니다. 속도를 조금만 높이려 해도 부품이 깎이고 열이 나면서 금방 다 마모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논리를 물리법칙 자체가 가로막은 거죠.
그래서 그 물리적 마찰을 없애기 위해 등장한 혁신이
바로 진공관입니다. 물리적 움직임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의 흐름으로 바꾸면서 계산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어요.
그런데 진공관도 문제가 많지 않았나요? 크기도 엄청 크고.
네, 건물 크기에 거대한 인프라가 필요했고 발열이 엄청났습니다. 열을 식히려고 거대한 수랭식 냉각 시스템을 돌렸는데도 매일 수십 개의 진공관이 타버렸죠.
매일이요? 와, 효율성 면에서는 진짜 최악이었겠네요.
그러다가 구세주가 등장하잖아요.
트랜지스터의 등장입니다. 진공관 크기의 100분의 1도 안 되면서 움직이는 부품도 없는 고체 반도체였죠.
열도 안 나고 수명도 길고요.
이 덕분에 컴퓨터가 거대한 실험실에서 기업의 사무실로 그리고 우리 주머니 속 스마트폰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군요.
네,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손톱만한 칩에 집적한 게 바로 CPU, 주망 처리 장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핵심 분기점이 나옵니다.
아, CPU와 GPU의 대결인가요? 이 부분이 사실 AI 역사를 이해하는 제일 중요한 열쇠잖아요.
맞습니다. 자료에 아주 찰떡 같은 비유가 나오는데요. CPU는 아주 똑똑한, 다재다능한 관리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네네. 복잡한 논리를 척척 풀어내지만 한 번에 하나씩 순차적으로만 처리한다는 단점이 있죠.
반면 GPU, 그래픽 처리 장치는 똑똑한 관리자라기도 한 거대한 작업 군단에 가깝습니다. 원래 모니터 픽셀 색상을 계산하려고 만든 건데
그 단순 계산 수천 개를 한 번에, 그러니까 병렬로 쫙 처리하는 능력이 압도적인 거죠.
바로 그겁니다. AI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고도로 논리적인 CPU를 내려놓고 단순하지만 수많은 코어가 동시에 작동하는 GPU 방식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수백억 개의 뉴런이 동시에 신호를 주고받는 생물학적 뇌의 메커니즘이랑 완전히 똑같잖아요.
그렇죠. 진화의 방향이 다시 생물학적 아키텍처로 회귀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를 보면
수만 개의 GPU가 거미줄처럼 연결된 거대한 물리적인 인프라 형태잖아요.
네, 묘하게도 다시 진공관 시절의 건물 크기 컴퓨터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성능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졌지만요.
정말 압축과 진화의 나선형 역사네요. 자, 그건 이제 이 인지능력과 컴퓨팅 파워가 만나 탄생한 AI의 76년 역사를 시간순으로 한번 쫙 짚어보겠습니다.
1950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수많은 좌절과 도약이 있었죠.
시작은 1950년 앨런 튜링의 그 질문이죠.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 그리고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탄생했고요.
네, 하지만 초창기는 혹독한 겨울의 연속이었습니다. 1957년 퍼셉트론, 1964년 초기 챗봇 일라이자가 나왔지만
1970년대 첫 번째 AI 겨울이 오잖아요. 기초적인 논리라는 그 XOR 문제조차 못 풀어서 자금이 다 끊겼다고요.
네, 입력된 데이터가 참과 거짓이 교차하는 복잡한 현실의 패턴을 전혀 담아내지 못했거든요.
1980년대 두 번째 겨울도 있었죠. 규칙 기반의 전문가 시스템. 인간이 if, then 규칙을 수만 개씩 코딩해 놓았는데 결국 상식이 없어서 무너졌잖아요.
규칙을 조금만 벗어나도 마비가 와버렸죠. 물론 1986년에 제프리 힌튼이 역전파 기술을 부활시키려는 시도는 있었습니다만
컴퓨터 성능이 너무 달려서 당시엔 빛을 못 봤죠. 그러다 1997년부터 2012년 사이에 조용한 승리가 시작됩니다.
네, 딥블루가 체스에서 이기고 룸바 청소기가 나오고 왓슨이 제퍼디 퀴즈쇼에서 우승하고 시리가 탄생했죠.
그런데 이때 발전은 진짜 지능이라기보단 엄청난 연산력으로 때려 맞추는 무력, 그러니까 브루트포스에 가까웠잖아요.
정확합니다. 진정한 딥러닝 빅뱅은 2012년에 터졌죠.
네, 이미지넷 대회. 엘렉스넷이 우승한 그 혁명적인 순간이요. 여기서 오차율을 26%에서 16%로 폭락시켰는데, 와, 그 비결이 바로 파트 2에서 말했던 GPU의 재발견이었다는 게 너무 소름 돋아요.
그래픽 카드를 신경망에 연결해서 고양이와 강아지 이미지를 인간이 규칙을 안 줘도 스스로 패턴을 찾아 분류하게 만든 겁니다.
그게 이 모든 것의 진짜 시작이었네요. 그 후로 진화 속도는 진짜 현기증 날 정도입니다.
2013년에 딥마인드가 강화 학습으로 벽돌 깨기 게임 픽셀만 보고 전략을 스스로 깨우쳤죠. 그리고 2016년
알파고, 이세돌 구단을 이긴 그 37수 말씀이시죠.
는 절대 못 푸는데 그걸 딥러닝과 강화학습으로 정복했습니다. 인간 기보에 없던 완전히 창조적인 수였죠.
그러고 나서 2017년에 판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패러다임 전환, 구글의 Attention is all you need 논문이 나옵니다. 트랜스포머의 등장.
이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이 진짜 혁명입니다. 문장의 단어를 순차적이 아니라 한 번에 동시에 병렬로 파악해버리니까요.
규칙이 아니라 맥락과 패턴을 모델 스스로 깨우치게 된 거군요. 이게 바로 오늘날 GPT나 클라우드의 뼈대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오픈 AI가 GPT-2를 내놨을 때 글이 너무 논리적이라 위험하다고 공개를 미루기도 했죠. GPT-3는 시까지 썼고요.
알파폴드 2, 달리 같은 모델들이 과학과 예술 장벽도 다 허물었죠. 그리고 역사적인 2022년 11월 30일.
챗GPT의 등장이죠.
네, 역대 가장 빠른 속도. 두 달 만에 1억 명이 몰렸어요. 세상을 완전히 챗GPT 이전과 이후로 나눠버렸습니다.
이후 2023년 거대 테크 기업들의 군비 경쟁이 치열해졌고, 2024년에는 단순한 챗봇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하는 에이전트로 진화했습니다.
네, 실시간 음성과 시각을 이해하는 GPT-4o, 사람처럼 컴퓨터 마우스를 움직이는 클라우드 3.5 서넷, 동영상 쑥쑥 만들어내는 소라까지 진짜 끝이 없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있는 현재 2026년 2월의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짚어볼까요?
좋습니다.
2024년 말에 AI 선구자들이 노벨상을 받았고, 오픈 AI O1 모델이 생각의 사슬 추론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사람처럼 잠깐 멈춰서 논리를 점검하는 방식이죠.
2025년 들어서는 지정학적 긴장이 엄청 났어요. 중국이 오픈소스 기반 딥식 R1을 발표해서 판을 흔들었고, 미국은 무려 5천억 달러 규모의 초거대 데이터 센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잖아요. 이건 철저히 팩트지만 정말 엄청난 자본 경쟁이네요.
기술 수준도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2025년 중반에 클라우드4가 AI 최초로 ASL-3 위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인간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치명적인 사이버 공격을 할 수도 있는 실질적 위험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엄격한 보안 환경에서만 구동되게 규정됐죠. 비슷한 시기 GPT-5도 강력한 에이전트 능력을 입증했고요. 웨이모나 테슬라는 운전대 없는 로보택시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말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44개 전문 직종에서 인간 전문가를 완전히 추월해버렸죠.
네, 그리고 마침내 오늘 2026년 2월 여러 AI가 병렬로 협업하는 클로드 오퍼스 4.6의 에이전트 팀과 코딩과 추론이 통합된 GPT-5.3이 등장했습니다.
누구나 직관적인 화면 클릭 몇 번으로 이 에이전트들을 관리할 수 있게 대중화된 것도 큰 변화죠.
참, 군사적 동향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철저히 사실에만 기반해서 말씀드리면 자율무기 시스템 도입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무인 자율 전투기인 로열 윙맨이나 우크라이나 전장의 FPV 자율 드론 말씀이시죠?
네, 이스라엘의 하롭 이나 튀르키의 실전 배치 드론도 그렇고요. 현재 유엔에서 살상무기 규제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국가 간 이해관계가 얽혀서 교착 상태인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짜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오늘 살펴본 이 방대한 주제들을 하나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네, 정리해보죠.
쥐가 생존을 위해 후각으로 3D 지도를 실시간으로 그리고 갇힌 동료를 돕듯이, 인류는 거대한 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찰이 심한 톱니바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트랜지스터와 병렬 처리 GPU로 도구를 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생물학적 진화와 컴퓨팅 파워의 궤적이 만나 탄생한 결과물이
바로 스스로 추론하고 행동하는 2026년 오늘의 자율 AI 에이전트라는 점이죠.
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환경의 질문에 답하기 위한 끊임없는 진화적 적응의 과정이었습니다. 뉴런이든 트랜지스터든 그 본질은 궤를 같이 하죠.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도발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동물들은 자연이라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지능을 발달시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토록 집착하며 압축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이 놀라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종은 과연 어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그리고 그 진화의 끝에서 우리 인간의 역할은 무엇이 될까요?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대의 변화 속도와 그 이면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미래를 통찰하는 확실한 방법일 겁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대한 지식의 지도를 함께 넘나들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딥다이브에서 한층 더 새롭고 흥미로운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